요즘 시대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남한테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담되죠. 혹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가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조금 소극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격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에게 특별히 명령하는, 자신의 일생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던진 서신에 나온 말입니다. 간절한 어떤 당부의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정말 동일하게 한번쯤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봐야 될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죠. 바울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조롱하거나 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때로는 심하면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범죄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범죄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바울과 감옥에 갇힌 사람과 친분이 있다, 교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에 함께 고난받자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함께 고난받아,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은 함께 고난받다 또는 고통에 동참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젊잖아요.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복음에 동참하기보다는 그렇다고 복음을 아주 멀리하는 그런 모습도 아닌 중간에 어정쩡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버리고 고난,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처해봐라. 적극적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결단하라라는 말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받을 지연정 앞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피하는 스탠스를 취하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려 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아마 소극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의지하고 결단하는 그런 문제를 좀 넘어서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동참하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 속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자체를 없애 주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이 정체성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시대가 믿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일지라도 복음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기쁘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십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고 우리에게 제공된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뜻을 갖고 부르신 거예요. 목적을 갖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자격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갖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떤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현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구원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매주 출석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냐에 대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있으시죠? 자녀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다 친하지 않더라고요. 형제가 다 안 친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다 친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소원한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고요. 굉장히 결속된 단단한 가족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느슨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기 바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의 능력은요 죽음을 패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패한다는 말은 그 죽음을 파괴시켰다, 죽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죽음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을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철학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생명의 창조고 사망을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리를 따라서 자기가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바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복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고난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충성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동기는 바로 그 생명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죠. 선포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공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의 자리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개척하는 대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마지막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를 양육하는 교사로 자신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어진 부르심의 역할들을 생각하며 감당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스스로도 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편지는 어디에 쓰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복음 받은 그 고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2절 하반절에 내가 믿는 자들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내가 믿는 자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흔들릴 수 없는 이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 사명, 사역, 구원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의탁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날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확신 속에 고백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 고난이 오고 손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럴 때 해야 할 것은 바울처럼 확신 속에 고백하는 거죠.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자랑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에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옛자만 있어도 감옥에 갇힐 때죠. 그 중국의 한 목사님이 성경을 몰래 가지고 다니다 걸렸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간수의 이 감시가 더 심해져서 더 이상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답니다. 이분이 쪽지 쓰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쓰고 말씀을 쓰고 그걸 나눴어요. 근데 어느 날 간수가 또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불로 태우고 그것도 막 못하게 했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결실을 맺고 결국 나중에 이제 감옥에 남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종이는 사라져도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을 알고 내게 맡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감당할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목사는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명 속에 핍박도 있고 오해도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신 그 힘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8절에 복음을 지키는 자와 부끄러워한 자의 모습이 나오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여기서 이 바른 말은 바로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바른 말을 왜곡하지 말고 복음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나와요.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두 명이 언급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부끄러웠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하지만 그 이후 16절에 이후에 보면 오네시보로가 나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사람 오네시보로. 바로 이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믿음의 동역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곁에 서는 사람,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을 외면하고 피하는 자리에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부길라와 허목에게는 복음을 외면했지만 오늘 말씀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전달할 수 있는 고백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숨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